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KBS 오디오북
뭉우리 돌에 들려 김동우 글 성우 이수환 읽음 열 수 없던 문 1907년 제2회 만국평화회의가 열렸던 비네노프 왕궁 기사의 전당은 현재 네덜란드 국회의사당으로 쓰이고 있다. 좌우로 하늘을 찌르는 첨탑이 인상적인 건물이었다. 고풍스러운 비네노프 앞으로 넓은 광장이 자리 잡고 있고 네덜란드 국왕이 거주하는 왕궁이 주변을 감싸고 있었다. 이상설, 이준, 이휘종이 그토록 들어가고 싶었던 곳. 외교권이 없어. 초청장이 없어. 그리고 힘이 없어. 결국 열어젖히지 못했던 통곡의 문 앞에 섰다. 어금니에 지그시 힘이 들어갔다. 광장은 쉼 없이 오고 가는 여행자들로 활기 넘쳤다. 한 무리의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광장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이곳에서 우울한 눈빛을 하고 있는 건 나뿐이었다. 날이 저물며 기사의 전당에 또렷한 명암이 만들어졌다. 길게 꼬리를 늘어뜨리던 그림자가 빛과 함께 서서히 어둠 속으로 몸을 숨긴다. 여행자들도 자취를 감춘다. 특사들도 나처럼 쉬 자리를 뜨지 못했을까? 다시 이준의 비명이 떠올랐다. 그는 저 굳게 닫힌 문을 보며 지탱할 수 없던 지독한 패배감과 무기력감 앞에 무릎이 꺾였던 건 아닐까. 그 헤아릴 수 없는 비애감 앞에 식음을 전폐한 그는 서서히 죽음의 신에게 자기 자신을 몰아간 건 아닐까. 진정 이준이 하고자 한 건 신 앞에서 우리에게 왜 이런 고난과 역경을 안겨주는지 다른 방법은 없는 건지 있다면 내가 그 짐을 짊어지겠노라 말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 만약 그가 신 앞에 섰다면 연옥을 거치지 않고 천국에 갔으면 그에게는 물을 죄가 없으니. 고향 눈물조차 말라버린 여염집 부뚜막 앞. 이따금 악마가 찾아들었다. 내 안에도 내 밖에도 있던 달보들에 한 속삭임. 무망한 전옥 같던 대지를 달려 단목색 바다에 선다. 감춰놓았던 꿈이 비수처럼 꽂힌다. 외면 뒤에 몸을 숨겨 눈을 감아본다. 어둠 속 밟히는 건 체념뿐. 격조한 고향은 무심한 것인가 몽매한 것인가. 물마루 넘어 넘실대는 백화난만 동산향기. 곰살 맞은 발그레한 얼굴 아렴풋하다. 다가설수록 멀어지는 하얀 그림자.
KBS 오디오북
작업의 몇 가지 원칙. 헤이그, 상트페테르부르크, 모스크바 촬영 중 생긴 몇 가지 에피소드가 있다. 첫 번째. 헤이그 비넨오프에서 몇 시간씩 앉아 이 장면, 저 장면 사진을 찍는 사람은 나밖에 없었다. 다들 잠시 와 기념 촬영을 하거나 풍경을 담고 사라지는 관광객이 대부분이었고 그 틈에 이들을 무념하게 스쳐 지나가는 현지인들이 있을 뿐이었다. 내게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촬영은 관광객처럼 왔다 셔터 몇 번 누르는 걸로는 성에 차지 않는 일이다. 해당 사적지 자료를 찾고 거기 담겨있는 이야기를 이미지로 어떻게 녹여낼지가 항상 고민이었다. 그러다 보니 한 장소를 며칠씩 촬영하는 일이 예사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는 촬영 한 번으로 해당 장소가 품고 있는 이야기를 만족스럽게 풀어낸 경우가 거의 없다. 다행히 헤이그에서는 시간 여유가 있었다. 틈만 나면 만국 평화회의가 열렸던 비넨호프를 찾았다. 그런다고 뾰족히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도 아니었다. 할 수 있는 건 비넨호프 광장 벤치에 앉아 시시각각 바뀌는 현장 분위기 중 헤이그 특사들의 심정과 가장 비슷해 보이는 장면을 채집해보는 것뿐. 그런데 이런 촬영 방식이 어느 누군가에는 매우 비정상적으로 보였나 보다. 한참 촬영을 하고 있는데 기관총을 든 경비원 둘이 내게 다가왔다. 총을 보고 흠칫 놀라 얼굴 근육이 삽시간에 경직됐다. 경비원들은 자신들을 촬영했냐고 물었다. 물론 그들을 특정해 초점을 맞추고 셔터를 누르진 않았다. 사실 경비원이 광장 어디에 숨어 나를 지켜보고 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했으니. 그들은 카메라를 보여달라고 했고 난 찍지 않았다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래 여기에 앉아있냐고 물었다. 해가 떨어지는 장면을 연이어 찍고 있다고 답했다. 그들은 재차 사진을 보여달라고 했다. 기관총을 든 사내들의 요구 앞에 카메라를 든 내가 무슨 힘이 있겠나. 그들은 메모리 카드에 저장돼 있는 장면을 하나하나 꼼꼼히 체크했다. 거기서 자신들이 배경으로 흐릿하게 찍힌 장면을 찾아냈다. 중국인 관광객들을 찍은 장면이었다. 그래도 미심쩍은지 다른 사진들을 재차 확인하고 몇몇 사진은 확대해보았다. 경비원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카메라를 내밀었다. 어떤 누구에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 어떤 누구에게는 매우 비정상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 싶었다. 강연을 하다 보면 청중들 중에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를 기록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냐며 혹시 독립운동가 후손 아니냐고 넌지시 묻는 경우가 있다. 이 질문에 뭉우리돌의 바다에 소개한 인도 델리 레드포트가 광복군 훈련지란 사실을 알고부터 작업을 시작했다고 답한다. 그럼 이따금 참 특이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대개의 경우 남을 특이하다고 표현하는 사람은 세상에 대한 이해가 경직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탐탁하지 않은 이런 편견 섞인 말을 들으며 작업을 계속하는 건 과거 없는 지금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쩌겠는가? 행동이 이상해 보여도, 생각이 별나도, 계기가 특이해도 한 땀 한 땀 우리 사적지를 잘 찍어내보고 싶은 걸. 두 번째,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도착해 처음 찾아간 곳은 한인회 사무실이었다. 이곳에서 한인 후손 통역을 100달러를 주고 구했다. 내심 독립운동가 후손을 찾아가 인터뷰하는 일인데 조금 도와줬으면 했다. 그런데 어디 사람 마음이 다 같은가? 그들에게는 밥벌이인걸. 그런데 통역까지 구해 비용을 지불할 정도면 무척 진도가 나간 상태인 거다. 비용을 치르는 상황보다 매번 어렵다고 느낀 건 사람을 수소문하는 과정이었다. 후손을 찾는 일은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면서 신경을 곤두서게 하는 작업이다. 이 일이 힘에 겨워 러시아 촬영 당시 국가보훈처 처장과의 대화 코너에 민원을 넣은 적 있다.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를 찾아다니며 현장을 기록하고 있는 작업 취지를 구구절절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외 거주 독립운동가 후손 명단과 연락처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 일주일 뒤에 회신이 왔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명단은 줄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크게 기대하진 않았지만 힘이 빠졌다. 대사관, 한인회, 한인교회, 현지 후손 모임 등을 찾아 나서는 게 내가 짊어진 업보인가 보다. 체념 아닌 체념을 했던 러시아. 세 번째,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떠날 때다. 처음에는 기차를 타고 모스크바로 가려 했다. 표를 예매하려고 역을 찾았는데 하필 역 전체가 정전이 되는 일이 발생했다. 한참을 기다려도 해결 기미가 없었다. 하는 수 없이 발걸음을 돌려 비행기 표를 예매했다. 불행의 시작이었다. 공항으로 가는 날 아침 숙소에서 택시를 불렀다. 도심에서 공항까지는 그리 멀지 않은 거리였다. 하지만 엄청난 교통체증 때문에 택시는 옴짝달싹하지 않았다. 식은땀이 줄줄 흘렀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사는 중간에 주유소까지 들렀다. 결국 비행기 출발 30분 전에야 공항에 도착하는 불상사가 터졌다. 앞뒤로 배낭을 메고 허겁지겁 아에로플로트 항공사 데스크에 슬라이딩 하듯 몸을 던졌다.
모스크바! 모스크바!
Close!
What?
이때까지 숱한 여행을 하면서 비행기를 놓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래, 뭐든 처음이 있는 법이다. 보기 좋게 항공료를 헌납한 뒤 다시 발권을 해야 했다. 공항 구석 의자에서 노숙을 해야 했던 그 밤. 무슨 영화를 보려 하는가. 이런 상황이 오면 이따금 작업을 때려치우고 싶을 때가 있다. 그러면 찍은 사진을 리뷰한다. 왜 그렇게 현장 하나하나가 외로워 보일까? 그러다 보면 문득 다음 촬영지가 궁금해진다. 거긴 또 얼마나 허한 공간일까? 내려놓고 싶을 때 마음을 다잡는 나만의 방식이랄까. 네 번째, 모스크바 첫 방문지는 라이카 매장이었다. 당시 사용 중인 카메라 모델은 라이카 MP였다. 외부에서 렌즈를 자주 바꿔 끼우다 보니 센서 표면 위에 먼지가 수두룩했다. 에어블로어로 아무리 먼지를 불어봐도 껌딱지처럼 떨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었다. 매장 직원에게 먼지 제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냐고 물었다. 그는 카메라를 맡기고 일주일 정도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물론 모스크바에 살고 있다면야 얼마든지 카메라를 맡기겠지만 매일같이 촬영을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가능한 조건이 아니었다. 이따금 사용하는 카메라가 어떤 기종이냐는 질문을 받는다. 독일산 라이카를 쓴다고 하면 비싼 카메라 사용하시네요 란 반응이 반사적으로 나온다. 맞다. 이 카메라 한 대 가격이면 더 성능 좋은 카메라 두세 대를 살 수 있다. 게다가 그 흔한 자동 초점 기능도 없다. 그럼에도 계속 사용한 이유는 딱 하나다. 일본산 카메라가 아니기 때문이다. 최소한 전범기업 미쓰비시 계열 니콘 카메라를 쓰지 말자는 게 시작이었다. 어쭙잖은 신념이었는데 막상 작업이 이어지고 독립운동가 묘소를 찾을 때마다 이 선택이 퍽 마음에 들었다. 나라를 위해 돌아가신 그들 앞에 일본산 카메라를 들고 서 있는 내 모습을 상상할 때마다 정신이 아찔하다. 이 책을 쓰던 중 라이카 카메라의 셔터가 수명을 다해 독일에 수리를 보냈다. 6개월 뒤에나 카메라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어쩔 수 없이 새 카메라를 장만해야 했다. 이번에는 스웨덴산이 낙점됐다. 일본을 피해가니 죄다 걸리는 건 분수에 맞지도 않는 것들 뿐이다. 한 번은 뭐 얼마나 대단한 사진 찍는다고 그런 비싼 카메라를 쓰냐는 비아냥거림을 듣기도 했다. 그것도 같은 사진가한테. 그의 눈에 내 작업은 좋고 비싼 카메라로 찍으면 안 되는 작업이었나 보다. 어찌됐건 작업비가 여유 있어 몇 천만 원씩 카메라에 투자하는 게 아니다. 최소한의 예를 갖추고 매번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싶을 뿐이다. 달리 말하면 내 진정성이 그렇다. 아무리 생각해도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를 기록하는 뭉우리도를 찾아서는 마음만 가지고는 진정성을 유지해 나가기 힘든 고약한 프로젝트 같다. 다섯 번째. 모스크바에서는 최재형의 손자 최발렌틴과 이위종의 손녀 류드밀라 예피모바를 만나야 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촬영을 끝내고 모스크바에 도착한 시기는 5월 초였다. 하던 대로 통역을 구해 최발렌틴과 류드밀라 예피모바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런데 두 사람 다 러시아 땅에 있지 않았다. 때는 러시아의 2차 세계대전 승리를 기념하는 전승기념일 직전이었다. 러시아인들에게 5월 1일 노동절과 5월 7일 전승기념일은 큰 명절이자 휴일이다. 추석과 설만 알고 있던 내가 미처 고려하지 못한 일정이었다. 낭패였다. 최발렌틴의 귀국 일정은 내가 기다릴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있었고 그나마 류드밀라 예피모바는 일주일 뒤에 돌아온다고 했다. 아쉽지만 한 명이라도 촬영을 해야 했다. 기다리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일주일 넘게 모스크바에 체류할 때였다. 통역에게 연락이 왔다. 여행 뒤 류드밀라 예피모바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만남이 어렵다는 내용이었다. 또 그녀의 딸이자 이위종의 증손녀 율리아 피스클로바도 촬영이 힘들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미국 촬영 중에는 운 좋게도 안창호의 순국일과 장인환, 전명훈 의거일이 촬영 일정과 딱 맞아 떨어졌다. 그런데 러시아에서는 정반대 일이 벌어졌다. 일을 하다 보면 좋을 때도 나쁠 때도 있는 거 아닌가. 통역이 멕시코, 쿠바, 미국을 거쳐 모스크바까지 와 촬영 중이란 내 사정을 제대로 전달했는지 모르겠으나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다. 원래 진심을 몰라주는 게 세상 일인 법이다. 지난 2020년 불의의 사고로 최발렌틴이 사망했다는 뉴스를 봤다. 다시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던 내게 충격적이면서 안타까운 사건이었다. 이제 그를 사진에 담는 건 불가능한 일이 돼버렸다. 한 번 어긋난 만남이 이런 결말로 끝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와 나는 이승에서 만나지 못할 운명이었나 보다. 지금까지 일을 미뤄 만족스러운 경우가 없었다. 촬영에 나서면 악착같이 무엇이든 만들어내야 한다. 다음이 없다는 생각으로. 그래서 항상 촬영 장소에 서면 초조하고 절박한 심정이 드나 보다.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를 기록하는 뭉우리도를 찾아서는 일상의 관심 밖을 들여다보는 작업이다. 삶의 울타리를 넘으면 무관심에 들녘이 펼쳐진다. 거기서 내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은 총을 든 경비원들 뿐이었다. 그를 피해 잠시 긴장을 놓으면 어느새 버스가 떠나버리기도 한다. 들녘을 터벅터벅 걸어 어렵사리 목적지를 찾아가면 황량한 빈터가 전부이거나 누군가 두 팔 벌려 환영해 줄지 모른다는 상상이 얼마나 허황된 것이었는지 재차 확인하는 순간이 온다.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기록해 놓을 순 없다. 또박또박 찍어 나가는 사진은 분에 넘치는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 편하자고 비용을 줄여보자고 카메라를 잘못 선택하면 두고두고 후회가 남을 것 같다. 누가 정해놓거나 시킨 게 아니다. 단지 당당하고 떳떳하고자 했을 뿐이다. 누구에게? 나보다 먼저 나라를 생각하며 지금을 존재케 한 과거의 그들에게. 뭉우리도를 찾아서는 내게 그런 작업이다.